로마서 34번 메시지.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됨.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아들들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이 아닌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기본 관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네 단계. 로마서에는 칭의, 성화, 몸, 교회들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단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구속되고 의롭게 되고 화목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칭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만족하여 더 이상 어느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과거의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에 관해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했습니다. 나는 거듭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날 나는 천당에 갈 것입니다. 제발 다른 것으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이 단계 이상 더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소위 더 깊은 생명 또는 속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단지 칭의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전진된,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로마서 8장에 있는 성화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들 중 일부가 몸에 관해서 매우 많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12장은 합당한 몸의 생활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의하면 사실상 그것은 몸의 단계가 아니라 몸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몸의 사역에 관한 모든 말에 놀랐습니다. 후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몸의 사역이란 다만 혼자서 다 설교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서 함께 설교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관해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몸에 대해 말할수록 더 많은 분열만 야기시킵니다. 1945년 이전에는 미국의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많은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백 개의 작은 모임들이 생겼고 그들 거의가 몸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몸에 관해 말하는 것만으로 그 몸을 갖지 못합니다. 그 몸은 오직 지방교회들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범주인 몸을 말하는 사람들에 이어 네 번째 범주가 있는데 그들은 교회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네 번째 단계 안에 있다는 충분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미 본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 있으며 그분의 몸은 지방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기본 관념이요 중심 사상입니다. 만일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처리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드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과거 행실들을 처리해야만 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행한 것들을 기억합니까? 이 질문을 내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발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한 것은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과거 행실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훔쳐본 일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선함에 대해 내게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훔치는 것에 관해 점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역사를 가진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처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문제거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문제거리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처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행한 것을 처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처리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과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인 성화를 성취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넣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과거를 처리함으로써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처리함으로써 그분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아직 그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고 그분의 사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시며 그분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우리를 신성한 영광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체험.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7장에서는 육신 안에 있고 8장에서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면 아담을 체험하고 영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5장 안에 아담은 오직 7장의 육신 안에서 체험될 수 있고 6장의 그리스도는 오직 8장의 영 안에서만 체험될 수 있습니다. 7장 없이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체험을 못합니다. 신생아는 틀림없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어린아이에게서 아담 안에 있는 체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모든 것이 육신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육신 안에 살 때 우리는 아담의 모든 풍성을 체험합니다. 어머니들이여, 비록 당신들이 어린 아기를 사랑하지만 그 아기는 아담의 풍성을 지닌 거대한 창고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20년만 기다려보십시오. 그 20년 동안 저장된 아담의 풍성들이 점차 당신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옳았어. 20년 전에 그러니 조그만 아이가 아담의 풍성들을 가진 창고라고 말했지. 그 당시에는 내가 그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 20년 동안 체험하고 보니 아담의 모든 풍성들이 사실 이 아이 속에 저장되었었다는 것을 확신하겠어.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가진 것은 육신 안에 있음으로써 체험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도 오직 영 안에 있음으로써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아담의 풍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을 체험하려면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넣음. 로마서 5장 19절은 이르기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짜여진 것 같이 라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도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조성체에 죄 있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짜여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짜여졌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당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역과 범위와 성분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영역과 범위와 성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때 당신은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느끼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만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내가 미국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매우 좋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나는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사실들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바로 한 시간 전에 화를 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시간 전에 내 행동이 그렇게 비천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외쳐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우리가 노예들로서 죄를 섬기지 않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는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음을 압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제거되었습니다.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함.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타락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오직 죄 짓는 데에만 유용합니다. 이 몸 안에는 오직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7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실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죄는 우리 몸을 죄의 몸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지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몸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적절히 자거나 먹지도 않고 사흘 밤낮을 노름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용인도 72시간 동안 자지 않고 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일 그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고용인은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 탁자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피곤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나는 도박하는 사람이 피곤해서 집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부인이 집에 가자고 애원하더라도 그는 몇 시간 이상 더 도박 탁자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몸이 다른 일에는 쉽게 지치지만 죄 짓는 일에는 절대로 지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곤해요. 게다가 나는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죄 짓는 일을 할 때는 그 몸에 힘이 넘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죄의 몸은 실직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몸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몸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죄 짓는 일을 하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장사되었고 그 죄의 몸은 실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중점입니다. 율법의 문제. 타락 당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이 죄로 가득함을 확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율법을 잘못 사용했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수하다. 나는 그 모든 요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그것을 어겼고 그 율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더욱더 그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율법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죄의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처럼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지만 7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스스로 가장한 남편입니다. 옛사람은 남편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남편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짓는 사람이자 스스로 가장한 남편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전반부를 망라합니다. 육신의 문제. 이 장의 후반부에는 또 다른 문제인 육신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타락한 몸인 죄 있는 육신의 문제를 갖습니다. 우리 타락한 몸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7장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속, 곧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편에 서서 선을 행하고 율법 지키기를 진실로 원했지만 자신의 원함을 반대하는 육신이 커다란 장애임을 발견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지체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 나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7장 25절에서 그는 나 자신이 노예로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의 결과에서 온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으로부터 해방됨. 이미 본 바와 같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죄인으로 짜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죄와 율법과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짓는 사람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스스로 남편인 채아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신으로부터 해방됨을 봅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만일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영 안에 있는 것이며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에는 네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5장의 중점은 우리가 죄인으로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6장의 중점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의 중점은 우리 옛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의 중점은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그에게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제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게 잘못을 했다 합시다. 한편으로 나는 진실로 그를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는 그에게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잘못을 범한 후 내 양심은 괴로웠고 나는 주님께로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그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나는 결심을 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나는 내 형제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나는 그 형제와 다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번에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몇 분 지나서 나는 화를 내고 다시 큰 실수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피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심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조금 지나서 노력할 것을 다시 결심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며 화를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7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에서 내가 형제를 대하는 것은 반은 영적이고 반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반은 긍휼과 은혜이고 반은 율법입니다. 나는 자백하고 그 피를 적용했고 주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은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는 선을 행하기를 결심했고 성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자백하고 피를 적용할 때 나는 로마서 3장과 4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로마서 7장으로 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실수를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루에 50번도 넘게 이런 실수를 반복했고 성결을 추구하는 자로서 나는 자주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형제에게 밖으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 형제를 미워했고 심지어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므로 후에 나는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멸시한 것을 용서하소서. 그 피로 정결케 하소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형제와 이야기했는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멸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 기도한 뒤에 나는 형제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로마서 7장 안에 살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원하는 바를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원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다. 원하는 대신 우리는 생각을 영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즉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당신을 자극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계속 당신의 의지를 사용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전 존재가 영 위에 놓여 영을 따라 행한다면 당신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 위에 두고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하면서 로마서 5장, 6장, 7장이 아닌 8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